잘 아시는 오늘 본문은 참 여러모로 이 재미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참 그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제 꿈만 두 번을 꿨습니다. 제 보통 그 설교 본문에 연관된 꿈을 항상 꿔요. 그래도 그 뭐 늘 한 번씩 이렇게 꾸지요. 어떨 때는 뭐 구름 같은 그 관중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꿈도 꾸고 합니다. 그것이 다시 잠들라고 하죠. 아, 다시 잠들자. 예. 두 번 꾼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을 꿨습니다. 되게 제가 신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게 계속 좀 우려스러운 게 저만 신났나 싶은데 사실 재미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본문에는. 예. 일단 그 이 본문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이 신학자 정도로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그죠? 교회 안에 이 직분자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대화의 구성은 그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뭔가 모를 때 질문하지요, 그죠? 예, 사실 모를 때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사실 모를 때 꼭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셀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야, 너 지금 그 옷을 어디다가 벗어줬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보통 이런 식의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알아서 네가 네 옷 그 옷장에다가 걸어라 이 뜻이죠, 그죠? 예, 이건 질문이 아니라 사실 명령문이자, 그죠? 예, 뭐 교훈도 담겨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그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대답을 많이 하신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질문이 많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300번이 넘습니다. 복음서에서. 설교한 횟수보다 훨씬 많죠. 질문하신 게. 물론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또 알지만 또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른 의도로 질문을 하신 적도 많이 있죠. 우리도 뭐 수사적인 질문을 늘 달고 사니까요. 꼭 모르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좀 고상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실제로 자기는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어. 아, 삶이 무엇인가. 거기다가 진지하게 답변하면요 그 사람 그 산통 깨는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뭔가 그냥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오늘 율법 교사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의도가 제일 첫 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나옵니다. 그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그 테스트라고 하죠. 이 시험은 그러니까 뭐 남자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가할 때 쓰는 말이죠. 언제 테스트 하면서 질문합니까? 흔히 면접 같은 거 할 때 그죠? 인터뷰할 때 면접관이 무슨 뭐 면접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진짜로 질문하기도 하죠. 아예 뭐 성장 배경이 어떠한지 이런 걸 질문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면접의 질문에는요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 이 면접관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실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취직의 마지막 관문에서 뭐 물을 수 있잖아요. 요즘 이슈에 연관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브렉시트 이슈에 연관돼 가지고 면접자는 그러면은 이 브렉시트가 가져올 예를 들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환경 규제 정책이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될 것인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지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 규제는 완화될 것인가? 여러분은 뭐 면접자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다가 면접자가 대답을 합니다. 면접관님은 어째 생각하시는데? 자기가 이 회사 들어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는 취직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질문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막연합니다. 이 생각이 시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면접 자리에 앉혔어요. 테스트하는 자리에 질문합니다. 25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대답하는 건 뭡니까? 나는 네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거부하신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지금 시험하여라고 25절에 하고 있는데 시험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뭐 이 문제가 어려워서 거부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이 성경고사를 봤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룻기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한 학생이 이런 답안을 썼대요. 오 주여, 내가 룻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시어머니의 이름을 알겠나이까? 그냥 모르면 그 나옴이 모르겠으면은 그 답안을 비워놓으면 될 것을 꼭 저렇게 적극적으로 시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 교사 예배 때 그게 내가 아니냐 되게 의심하던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진짜 눈 감고 썼어요. 예수님 이 율법 교사의 시험을 몰라서 누가 웃지요? 이 율법 교사의 시험을 몰라가지고 거부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듯이요, 뒤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 거부한 까닭은 뭐냐 하니까 이 시험에 응시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국인이 영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려면 그 반드시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개의 경우요, 영국 대학에 이 학위가 있으면은 영국에서 취직할 때 IELTS 시험 면제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체류를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같이 인문계 대학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영어 점수는요, 다른 이공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적어도 미니멈 7.0 아니면은 7.5가 돼야 됩니다. 7.5 이상 사실 그 시험에서 받기 어려워요. 예,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도 7.5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취직 비자는 그런데 4.5 이상 요구하거든요. 조금 언어가 중요한 포지션은 5.5 이상을 요구하고요. 그 이상 요구하는 데 없어요. 유학을 하기 위해서요, 7.0 또는 7.5 이상을 따고 학교에 옵니다. 근데 이제 취업 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4.5를 따기 위해서 다시 그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200파운드 내가면서.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니 면제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그 학위 수료증 받은 거 그거 떼가지고 가름하면은 그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시험할 때 있습니다. 아주 당돌한 모습이죠. 이 당돌한 모습이 때때로 치기 어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젊은이가 면접관에게 되물었던 것은 사실 당돌함을 넘어선 치기지요, 치기. 이 세상에 탈락해도 싼 사람이 그 어디 있겠냐마는요, 정말 그런 놈은 탈락해도 싸요. 지뢰밭에서 이 당돌하게 돌진하는 것은 용기지만 이 면접 자리에서 당돌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 치기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낸 시험에 응하지 않으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치기 어린 모습으로 나가거든요. 하나님 이거 한번 풀어보시지요.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보세요라는 자세로. 아니 기드온이 시험한 것은 응해주면서 왜 나는 안 응해주나? 기드온의 맥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에 치기 어린 당돌함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있고요. 수많은 주저함, 겸손, 두려움이 묻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 신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모습은 사실상 건방져요. 하나님 앞에 이 건방 뜨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이지요. 당신이 한번 풀어보겠느냐? 내가 문제 낼 테니까. 우리도 사실 가치 없는 시험에 아예 응하지를 않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할때 그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시조차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무지함을 폭로하려는 의도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 교사가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게 대묻지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명쾌한 대답을 내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자의 대답에 조금의 수정이나 첨삭도 가하지 않으세요. 왜요? 탁월하니까. 이상 정답이 어디 있어요? 28절 예수님 평가죠.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야,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는 100%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 그 대답에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세요. 첨삭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훌륭한 대답이니까. 아, 네 대답이 옳구나. 그러면 산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의도가 29절에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justify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내가 의인임을 인정받고자 물었다라는 겁니다. 인정 욕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지요.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합니다. 토론 수업의 핵심은 뭡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학생들은 열심히 질문을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대부분의 질문들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토론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진짜 궁금한 걸 물으면 그 사람 좀 모자란 사람입니다. 토론은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의견이 빛나야 됩니다. 그러니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빛나고자 하는 거예요. 예리한 질문, 남들을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율법 교사도 처음에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했지만 이번에는 질문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훌륭한 스승에게 나도 한번 인정받고 싶다. 예수의 대답이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해놓고서는 그래, 너가 바로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를 행하라 해버립니다. 마치 꼭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으면 나는 입만 살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대답은 알았지만 그 대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 얼마 많습니까? 정답을 모를 때도 있지만요. 답을 알고 있는 순간도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뭐 유치원 때에 뭐 다 배운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깊이 있는 이 신학적 질문이 어려울 수 있고요. 때때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해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씨름해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그 대답이 내 성에 안 찬다는 것이요. 내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누구 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냐?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냐? 목사님이 진짜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가? 질문자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진짜 답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독교에서 뭐라 하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당신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배타적인 종교. 지옥은 왜 있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지금 문제지요. 어떤 사람 동성애 가지고 질문해요. 물론 동성애에 어려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이라든지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문제와 같은 이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 원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동성애자, 동성애자의 구원의 문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동성애자를 포용하고도 철철 넘친다는 것, 남는다는 것.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이 인간도 하나님 품어주셨으면 나보다 나은 저 동성애자도 품고도 남을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 우리 이미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아유,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여자들끼리 교회 안에 손잡고 다니면 나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눈에. 11조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진짜 답을 몰라서 그거 물어요? 저는 그런 질문 가끔 듣거든요. 안 해도 돼요. 그 초대교회에서 11조 하지 않았다고요. 문제는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11조, 뭐 율법적인 11조 하지 않았는데 사실 더 했거든요. 더 했어요. 구약의 11조를 넘는 양을 합니다. 예수님 11조를 율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 요구하세요. 네 거 다 팔아서 줘라. 10% 바치고 네 양심의 해방을 얻지 말고 더 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구약에 드러나지 않는 강력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근본적인 해방, 돈에서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답을 알아요. 우리 뭐 답을 모릅니까? 그 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요? 나는 율법적으로라도 10% 해버리고 좀 의롭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좀 자유롭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냥 내가 그거 못하겠으면 내 믿음이 연약하다 겸손하게 인정하고요. 또 성장을 기대하면 되는데 내가 모자란 줄 알면서도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제 어릴 때도 숙제를 참 잘 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잘해갔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 해가도 인생에 큰일 없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간혹 제가 그 안, 근데 해놓고서 안 가져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정말 그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아, 어제 잘해놨는데 안 가져왔다. 웬일인지 그날따라 운 좋게 담임 선생님이 어제 숙제 내준 사실을 깜빡하고 숙제 검사를 안 했어요. 예, 아, 다행이다 싶은 순간 한 놈이 손 들고 말합니다. 쌤, 어제 숙제 있었는데. 와, 진짜 저걸 패주고 싶고, 예. 그런 친구 마음, 그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는 숙제 잘 챙겨왔다, 그죠? 제가 언젠가 복수하지요. 지안 가져왔을 때. 쌤, 어제 숙제 있었는데. 예. 같이 죽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이런 인정 욕구는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위, 교만에서 비롯합니다. 나는 스스로 살인자보다 낫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내가 동성애자보다 낫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내가 좀 저렇게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보다 좀 낫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답이 용납이 안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마음에는 사실 나 자신을 일찍 낳은 일꾼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음에 미치고 팔짝 튀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문 닫기 직전에 들어온 놈, 저 놈, 저 동성애자 같은 사람과 내가 같이 예배할 수 있냐, 같은 취급받을 수 있나. 저런 강도 같은 인간, 몇 번씩이나 막 결혼을 한 인간, 저런 사람과 내가 같을 수 있나. 나중에는요, 포도원 주인을 내가 때려잡고 싶은 그 욕망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그 소설이 있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수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련되게 다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그 문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정답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내 취향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입니다.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고요. 아, 정말 뭐참 훌륭하게, 똑똑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전공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자녀 참 똑똑했어요. 부모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이제껏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철학과에 지원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자녀를 앉혀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철학과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 자기가 안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원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그죠? 아, 네가 철학과 가는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왜안 좋아하세요? 결혼할 거라고 며느리감, 사위감 데려왔어요. 어른들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인 것 같아. 그냥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 말을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아니, 사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괜찮거든요. 결혼하는데 엄마 의견도 중요하고 아빠 의견도 중요하지요. 결혼이 뭐 당사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터놓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럴 때 우리가 좀 진솔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제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갖다가 하나님 이름 갖다 팝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마음에 안 들어 할 분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미 대답을. 아, 하나님은 저자도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저 병자, 저 음란한 자, 저 타락한 자도 사랑하시겠구나. 대답 알잖아요. 그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니, 왜 저자를 사랑하지? 왜 저자를 우리 가정에 데리고 오려고 하지? 내가 싫은 거예요. 어제 새벽에 그 계시록 말씀이 나왔지요. 그흰 옷을 입은 자들이 원래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하죠. 제 어릴 때 흰바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흰바지를 많이 사주셨어요. 예. 흰색 깨끗하잖아요. 저는 깨끗한 게 좋더라고, 뭐든. 예. 흰 옷을 입으면 때탈까봐 조심조심, 그죠? 아이들은 흰 옷을 입혀놔도요, 지저분하게 묻히고 다닙니다. 뭐 저는 그 흰색 와이셔츠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입고 다녀봐야 사실 때안 묻어요. 예. 때 별로 안 묻습니다. 예. 그 아이들 입혀놓으면요, 진짜 지저분하게 막 반나절 못 가서 지저분해집니다. 예, 여러분, 그 어른이 정말 조심조심해서 입은 그흰 옷이 깨끗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진짜 대놓고 지저분하게 뒹굴고 그런 그흰 옷을 갖다가 표백제 넣고 삶아빤 게 깨끗하겠습니까? 표백제 넣고 삶아빤 게 훨씬 깨끗합니다. 예. 그 옛날에 옥시크린 선전 있잖아요. 막 엄마가 막 하얀색 팍 이불복 하얀 거. 우리는 어릴 때 이불 하얀 거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얀 이불보만 많이 넣는지 몰라. 그죠? 엄마가 항상 미소로 빨래를 그 이불보로 혼자서 넣는 그런 CF 그죠? 우리 어머니는 빨래는 항상 미소가 없이 쓰였는데, 예. 저 테레비 나오는 엄마는 항상 이불 넣는 게 그래 행복한가 봐. 막 자기 혼자 넣으면서 행복한 하여튼 꼴값을 떨고 있는 그런 CF인데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몰라요. 빵개 그죠? 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제 아무리 올곧게 산 흰옷 같은 인생 있지요. 왜 그런 인생 없어요? 뭐 간디 같은 인생도 있고요. 예수 모르지만 얼마나 이 성실하고 참 성결하게 살아간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 작은 때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방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도 하고요. 사기치고 다니고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다 하더라도요. 만일 결국 어린 양의 피의 씻김을 받게 된다면 그 자의 인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희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입니다. 문 닫기 전에 들어온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화가 치미는 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성경의 진리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잖아요. 난 얼마나 그래도 절제하며 살았는데, 인내하며 살았는데. 지난주 그 볼링 잘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 그죠? 제가 그 이야기 좀 하고 간다고 늦었는지 하여튼 저를 갖다가 여지사님들 레인에다가 넣어두셨다고. 예, 보니까. 이제 와서 제가 고백하기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때 솔직한 심정이 야 이거 오늘 좀 살살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한다 핸들 그거 웃지 마세요. 나도 부끄러워. 예. 자매들 사이에 넣어놨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리 볼링 쳐본 기억이 없다지만 그까지 그 공 굴리는 거 있죠. 그 자매들만큼 못하겠습니까? 스포츠에서 사실 혼성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체급이 다른데. 제가 딱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아 이거 개쪽 팔겠다 이 생각이 와 형제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이 자매님들 폼도 예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 다들 젊었을 때 그 도서관에 앉아있던 폼이 아니에요. 다들 놀았어요. 다들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예.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들 다 놀아놓고 막. 예, 폼이 와, 이 뭐 옛날 폼이 한 몇 년씩 묵은 폼인데 살아 있더라고. 다음에 디스코장을 한번 가봐야겠네. 분명히 여기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무대를 휘어잡는 그 춤사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없는 척 하지만. 네, 계속 제가 이 겉에 빠지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이라고 이 하여튼 자매님들이 위로해 준다고 막 괜찮아 괜찮아 하시더라고. 자기들은 괜찮겠지. 자기들 잘하니까. 아니 나는 안 괜찮다고. 나는 아 저는 되게 집중해가지고 호흡을 가다듬고 던졌는데 계속 겉에 빠져요. 야 저는 정말 겉으로 즐기고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 제 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 집중. 예. 뭐 정연수 집사님, 뭐 이현주 집사님 이런 무리들은요. 아, 정말 제가 이 비버 보기엔 택도 안 되더라고.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눈빛이 달라요. 저분들이 저한테 예전에 막 와가지고 아, 교회에서 대표 기도 좀 자주 시키지 말라 할 때는 저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이현주 집사님 막 스트라이크 연속 두 번 치고 들어가면서 저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거든요. 제 진짜 움찔했습니다. 그 카리스마 저도 모르게 이거 제 다리 벌리고 앉아있다가 다리 모았다니까요. 딱 모았어요.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막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예. 마집사님 막 넘어지면서 스트라이크를 치더라고요. 와 무슨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보기 그나마 그 이정은 집사님 폼이 배운 폼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 저분을 좀 타겟으로 삼아야 하나 싶었는데 아 저분 되게 좀 이래 하여튼 뭐 이래 귀여운 자세로 다람쥐 그 막 이래 도토리 까먹는 자세 이렇게 공을 툭 던지는데 하여튼 또 공은 또 가운데로 다 들어가요. 이제 따라갈 수도 없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자기만의 그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포식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리 중에 약해 보이는 자를 빨리 포착해야 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 다원이 엄마라도 이겨보려고. 왜냐하면 제가 다원이하고 다원이 엄마가 최근에 그 몸살 감기를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원래 부상에서 막 회복된 선수들은 이 폼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를 이 담임 목사가 이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분을 할 때 이겼어요. 예. 제가 그날 한 명도 못 이긴다면 그날 밤에 내가 집에서 편히 잘 자신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예. 저 그 형제님들 레인을 보는데 진짜 볼링공을 무슨 야구공 던지듯이 던지더라고요. 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 공이 휘어져 가는데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제가 거기 끼었으면 욕 먹었겠죠. 그 우리 교회 그 볼링왕 정실한 집사님. 예. 내가 예배 때는 저분이 저렇게 밝은 표정을 본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 표정이 아주 영성이 충만한 표정. 와, 내내 해맑, 시종일관 해맑은 표정. 예. 은혜는 거기서 다 받으셨어요. 예. 아무튼 이 볼링 끝나고 그 운전해서 가는데 운전 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내 차에 이제 번호만 뜨지 사실 이름이 그 가끔 뜰 때도 있는데 이름이 잘안 떠요. 거의 안 뜹니다. 고장은 아닌 것 같고 인식률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알다시피 이제 저는 휴대폰 번호로 사람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물었어요. 목소리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차 블루투스가 울리니까 누구시냐고 누구시냐고 제가 한 두세 번 물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또 슬퍼하면 안 되니까, 아, 내 휴대폰에 저장이 없어 안돼 있는 게 아니고 이내 차에 이름이 안 뜨고 번호만 뜬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한글인데도 이름이 항상 그렇게 바로 뜨냐고, 차 이름에 그 이름이 바로 뜨냐고. 그러니까 그 성도님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내 차는 벤츠라고. 요즘 그 인터넷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이 직설적인 말을 뼈 때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아, 정말 뼈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내차 벤츠라고. 예. 제가 그 대답을 듣는데 내 질문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푸조라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푸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는 벤츠란 말이에요. 예. 상대의 이름이 또 한글로. 목사님 이래 뜨겠지요. 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미 나도 그 대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차는 당연히 될 것이다. 뭐 그게 대단한 기능도 아니고. 이게 이제 내 마음에는 안 드는 대답인 거죠. 왜냐면 내 차는 내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대답이니까. 자, 뭐 그날 볼링도 재밌었지만 하여튼 그날 그 저녁에 그 대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밤에 늦게까지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주제. 벤츠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이, 뭐.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돈 없습니다. 근데 원래 돈 없는 사람의 고민이 더 심도 깊은 법이에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민해보면 뭐예요? 내가 이미 답을 아는데 그 답이 내 마음에 안들 뿐이죠.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하신 질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전제 자체가요. 너 이미 하나님 말씀 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마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이 질문 못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 이 자는 거의 안 읽는 잔데, 그죠? 그래서 그 율법 교사한테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려준 뒤에 36절에 또다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네가 답을 알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비록 네 마음에 안 드는 답이겠지만 네가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정말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많은 경우 이미 우리는 대답을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그게 문제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하는 많은 경우요. 실상 하나님 이미 대답하셨지만 그 대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셨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통치되는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지 않고 항의하기 위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내 뜻을 인정받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대답 소리는 안 들리고 내 질문 소리로만 내 인생은 가득 차게 됩니다. 대답을 들으려면요, 우리 때때로 질문 소리를 좀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처럼 명쾌한 대답을 알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런 우리의 태도가 변할 리 만무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위선적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변하겠어요? 이랬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 답을 알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 삶의 문제입니다. 나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방향을 가리키니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통해 때로는 당신의 대답을 너무 정확히 예측할 때도 많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대답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고 제 아무리 더럽고 때묻은 자도 십자가로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게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